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도라 이름할 때에 나의 뜻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아는 가운데에 그 계획에 이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시는 대로 죄 가운데 있는 자, 또 죽은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기본적인 자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가는 그 내용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뒤바뀌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인의 자리에서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인간됨인데 만약 우리가 그 인간의 자리에서 자꾸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서 자체가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령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됨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말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쉽게 말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나는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자.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잘못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내가 교회를 나오겠냐, 하나님 믿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나오는 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착각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 교회를 나온다는 것, 그걸 가지고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성도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그런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라면은 결국은 교회로 모이는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칭찬의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 자, 그걸 어떻게 믿음처럼 자리해야지 그렇게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방향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경의 방향성은 십자가입니다. 늘 십자가로 이제 향하는 게 성경인데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갈 방향을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거기 예수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부인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부인이 없는 십자가를 따라하는 이건 없어요. 내 부인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뭐 예수님의 용서, 고난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심, 그게 들어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요. 십자가를 교회가 말합니다. 말하는데 다 이루심이 빠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다 이루심, 완성이 빠진 채 십자가, 죄 용서, 고난 이런 의미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인간 생각이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방향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은 그 방향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룰 일이 없는 게 돼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내가 할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게 주를 따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뭔가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딸지라도 그게 다 이룬 십자가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늘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게 부인되어지고 예수의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만 소망으로 자리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로 그런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인간이 행하는 것들 모두가 불의하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인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불의한 자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 이렇게 나눠지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의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본래 인간됨을 알고 예수를 생각하라 것입니다. 너희의 본래 인간됨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 이제 나중에 율법이 된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율법의 어떤 실천 행함 그 믿음이 그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본래 인간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지적하려고 처음부터 인간됨 이런 것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불의한 자라고 나는 마음에 애당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늘로부터 믿음이에요. 인간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에 성경 윤리로 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윤리로 가요. 그게 특히 잠언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잠언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윤리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방어하지 아니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 잠을 본다. 그런 윤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울이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치 없는 마음이에요. 가치를 잃어버린 가치 없는 마음,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가치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애당초 가치가 없는 마음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 평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이 서운하다, 착하다, 뭐 이런 우리 평가, 우리가 마음 보고 저 사람 마음이 선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치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걸 바울이 말한 것이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마음이 나오는 것. 불의, 뭐 추악, 탐욕, 악의, 시리, 뭐 시기, 살인 이런 것밖에 없어. 그게 바울이 평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가치 없는 그런 우리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롭고 선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그 지하수에 파이프 받고 펌프를 달고 아무리 물을 퍼내봐야 나올 건 오염된 더러운 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하수 오염되어 있는 거의 깨끗한 물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염되고 더럽고 악한 것밖에 없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오염되고 더러운 그 지하수를 우리 마음이라 합시다. 우리 마음이라 해보십시다. 지하수에 파이프를 박고 오염된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지하수의 상태를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 내 마음이 더러워. 우리는 그렇게 그런 내 마음 상태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내 마음을 우리는 들여보질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관심을 둔다면 그건 내 마음 평안한가, 뭐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지.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 마음에 파이프를 박아서 오염되고 더러운데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퍼내서 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자가 성령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에 파이프가 박혀서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어. 막 그걸 막 능력 받고 뭐라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파이프가 박혀서 내 그 깊은 지하수 내 속에 있는 오염도 더러운 것을 퍼내고 있다. 보기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말했자 말아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저 사람 살인자, 간음에서 음란한 자야, 도둑질한 자야, 거짓 증언한 자야, 비방한 자야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행동 가지고 판단해요. 행동 가지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살인자, 그 살인이라 행동을 해야만이 살인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살인, 도둑질, 거짓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비방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 그런 뜻인데 우리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안 못난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건 알고 그래 내 마음에 뭐 악한 것도 있고 탐욕도 있어 있는데 살인, 도둑질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마음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살인, 간음, 악한 거, 비방 뭐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늘 그런 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런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자꾸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파이프가 되어서 깊이 박혀버리고 박혀서 그 내 속 깊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런 것이 나오게 하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죠. 네가 악하다. 그게 말씀이에요. 네가 악하다. 그게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파이프로 박혀서 보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때문에 뭐 상대방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이 있기 전에는 네가 악해. 그런 말 우리는 사실 못하죠. 더군다나 뭐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교회를 열심히 내고 있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악하고 더럽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그런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여러분 보고 악하고 더러워 그런 말 할 자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이는 칭찬하는 말만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음녀의 입이고 깊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14절 저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14절 다시 봐보십시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함에 대한 게 전부입니다. 그게 음녀의 입이에요. 행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믿음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좋으면 뭐 복받는다. 그런 말이 음녀 입에 있는 말의 전부죠. 음녀의 입에 있는 말은 그 믿음의 방향을 나에게 두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로 방향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음녀의 입의 말은. 나에게 방향을 두게 해요. 그렇게 나에게 방향을 두게 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야, 네가 복받을 자 그렇게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음녀의 입에서는 열심히 하는 나를 보고 악하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런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넌 악하다 넌 더럽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 말을 듣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나를 죽게 붙들려 놓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각되었다. 그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넌 악해 이런 말을 안 해주는데 그런 나에게는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고 한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작업이 시작하셨다 그 뜻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넌 악하다, 넌 더럽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지옥 갈 때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의 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지옥 간다.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꾸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초점을 두고, 이제 내가 잘해야 돼. 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이 두고 있는 자기 지식의 그런 것들이 내가 잘해야지. 그게 인간 지식이란 얘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제 종교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종교성에 의해서 믿음에 대한 지식이나 신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종교성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신도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지식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도 구원도 하나같이 내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잘해야 돼 그 함정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음녀의 입을 기쁜 함정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네가 잘해야지. 그게 음녀의 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약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 관계에서 나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관계에 끊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도 뭔데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믿는 게 주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난 자연히 할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이루신 그 관계에 날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음력의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게 인간의 지식일 뿐이고 결국 심판이 되는 기쁜 함정일 뿐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자꾸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건 없어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안다, 내가 주를 믿는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일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만 있을 뿐이지. 그게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처음 시작이 죽은 자,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이렇게 성경 시작한단 말입니다. 본문 17절 봐보십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인간에게는 종교성에 의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모든 종교와 동일해요.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종교 지식이 같아요. 믿음이나 신에 대한 것이나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돕는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신의 의로움이나 또 심판 사랑에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있기 때문에 착한 인간 돕고 복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는 신의 대상이 누구냐 다를 뿐이지 지식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찾고 불교는 부처 찾고 그게 다를 뿐이지 지식은 똑같아요. 나를 이롭게 하는 신. 그래 같은 방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 자체를 더럽다고 합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공덕을 쌓고 착하게 살아도 더럽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이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지식을 받으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안 맞거든요, 그것이. 인간 지식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만 맞다고 고집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은 잘못된 걸 자꾸 배척을 해버리죠. 그건 틀렸어, 안 맞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은 세상의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자로 그 하느님의 지식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이 자기 안 맞았죠. 그런 예수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배척을 한단 말입니다. 내 지식 옳은 것으로 고집하는 거죠. 왜 내 지식은 나를 옳고 믿음과 선한 자로 인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잠언에서 말한 게 있는 잠언 1장을 가보십시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해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잠깐 펴놓으세요. 뒤에 또 볼 거니까. 자, 길거리, 광장, 뭐 시끄러운 길목,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를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그게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는데 모든 자들이 그 지혜를 싫어하더라. 그렇게 어리석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또 뒤에 23절 봐보십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뺐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또 인간이 이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이키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지혜가 부를 때 그 지혜가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돌아보고 지혜가 부를 때 거기로 그 지혜 앞에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지혜를 이제 받아들인 뜻으로 그 뜻이 아니 돌이키라고 하는 건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냥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는데 책망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나무란 책망이 아니에요. 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란 책망이에요. 돌아오라 그 책망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이냐면은 지혜로 돌아오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본래 우리가 지혜 있었는데 지혜를 떠났어 이렇게 말이 돼야만이 지혜로 돌아오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본래 지혜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돌아오라 그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로 가면냐, 어디로 말하냐면은 인간의 너의 본래 자리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네가 있는 본래 자리 거의 돌아오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요. 그리고 자꾸 내 열심으로서 주를 잘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어리석은 티를 내고 살아가죠. 그러면 지혜가 돌이키라고 하는 것,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가 뭐겠는가? 어리석은 자, 그 자리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 자리 돌아와라. 그게 책망을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뭐냐면 예,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아는 것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 근데 또 보면은 그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종교성에 의한 내 지식이 자리한다고 했습니다. 내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의 지식에 마음을 둔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인정이 돼야 돼요. 먼저 내 지식이 어리석은 걸 버려져야만이 지혜자의 지식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지식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걸 맞다, 옳다고 우리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지식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깊은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드러내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만큼 더럽고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그럴 때 그 지기자 지식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도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지기자의 지식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래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지식에 마음을 두게 되었지만 그 지식 가지고 뭘 행한다 이게 없습니다. 행하는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게 부인되어지면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 지식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본래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뭘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성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행함이죠. 내가 미련합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자기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행함을 증거한 도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 본문 18절에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자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보존되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날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지켜지겠냐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겠냐 말이에요. 항상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으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지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지는 건 늘 그게 내가 지킴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자리하고 내 속에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늘 내 유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식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지키기 때문에 그게 유혹임을 아는 것이고 늘 나를 어리석은 자로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입술 위에 말씀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뭐 행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함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입술에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일하는 것이 또 본문 19절 봐보십시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거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성에는. 그런데 내가 우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없다고? 그럼 우리 지식으로는 그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게 되겠죠. 하나님 계획에 내 것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좋단 말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앙을 이루어준 그 하나님, 나를 이르는 하나님,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그렇게 이제 당황스럽게 되어지죠. 그러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먼저 있고 인간이 뒤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고 인간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선악과 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에 의한 거예요. 그런 계획에 우리의 소원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찾아가시려면은 성도로 부르시려면은 좀 어리석은 자 말고 지혜 있는 자, 뭐 믿음 좋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옳은지 어리석은 자를 왜 찾아오지? 그 하나님의 계획 이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게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어떻게 또 알고 있냐면은 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 그렇지 신앙 그거지 않습니까? 부처를 찾아서 부처를 의지하고 모든 게 뭐냐면은 내 문제 때문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여호와께 의뢰하면 내 거에 해결해 주겠지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걸 믿는 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내 건 빠져야 되죠. 여호와를 의뢰하려면은 내 힘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고는 여호와 의뢰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힘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열심히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받을 거 받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동원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우리가 어리석고 악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보게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가운데에서 내 힘 포기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또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결론 나갈 때 아 말씀 깨달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뭐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말씀을 읽는 내 맛도 해석하는 것이지.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포부와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내려놓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1절에 그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성도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인데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말씀을 줘놓고 그런 우리에게서 말씀만 내어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준 말씀만 내어놓는 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말씀만 내어놓게 하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 내어놓게 하려고. 그런 성도가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 말씀을 내어놓는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계속 말해온 것처럼 실천하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됨, 그걸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의, 주님의 완성 십자가, 이것만 자꾸 고백하는 게 말씀으로 회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회답하겠다면서 자꾸 뭐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를 내놓는 것, 나로 회답하는 것이지 말씀을 회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말씀으로 회답한다?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 그걸 그대로 내놓는 거.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뭘 깨닫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이고 주님의 주의 피로 이루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이 되어 말았습니다. 십자가만 알면 돼. 그 십자가에 인간 실패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전부란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내어놓게 하려고, 말씀 회답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식에 두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는 죄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기뻐해라, 그러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막 기뻐하고 그럴 자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 이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라면 두겠죠, 마음에.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다?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지 않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 싫어하죠. 믿을 이유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인간의 본래 심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일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 본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던 모든 게 아예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우리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별일 잘 살 때에는 믿는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하나님이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믿음에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믿음 없이 산다. 이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사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지식 안에서 돌고 도는 것.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말씀의 증거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없지가 않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자. 이게 회답일까? 우리가 말씀한테 보면 그건 회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나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음녀 깊은 함정에서 종교 놀이하고 살았던 나를 봅니다. 그게 나였구나. 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겠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 잘하고 있는데 음녀 함정에 빠졌다고 난 아닌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자의 말씀을 알게 한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지식은 항상 나를 긍정하게 하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나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로 보게 한다. 그런 점이 다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 그 지식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 그런 말 뭐 성경의 어떤 그 내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이해가 되지 안 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육신이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하신 일이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죠. 육신의 일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신 것이었어요. 그 예수는 육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야. 심판받을 자야. 그걸 육신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말씀이라면 그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죄인 그걸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 인정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 육신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은 죄를 알고 주가 이룬 피를 믿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이 돼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이 나를 죄인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달았어. 결국은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주가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의 구원의 증거가 뭐냐? 나를 죄인 되게 한 그 자리에서 주가 이루신 주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맞는 성도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마음에 나는 맞추려고 애를 쓸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죄인의 자리에서 말씀이 깨닫게 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주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서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신 그걸 알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아니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 내막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내막이 하나님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은혜와 기쁨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말씀의 자리에서 늘 자기의 악함,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다 이런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는 것도 없어요. 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깨닫고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나타내고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일로 인해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살 수 있죠. 왜? 성령이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악하고 죄인된 자로 보지를 않으니까. 늘 내가 하려면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파이프로 박혀버리고 내 마음에 늘 내가 잊고 살아가는, 보지 않고 살아가는 악하고 더러우고 끄집어내면서 보게 하시고 결국 나로 하여금 내가 악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 나오게 하시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의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주님 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일하심 존재한 성도됨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늘 주님 일하심 끌려가면서 주님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